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이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는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존 번연의 작품 철로 역정은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멸망할 도시를 떠나서 영원한 도성인 시온산을 향해 가는 것을 그린 우화 소설입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순례의 길을 가다가 고난이라는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산을 오르는 길의 이름도 고난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샘이 하나 있을 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샘에서 목을 축이고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이 언덕이 아무리 높다 해도 나는 오를 것이다. 고난도 나를 막지 못한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여기임을 내 알고 있으니 용기를 내어 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비록 고난이 따른다 해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가기는 쉬워도 결국 재앙만 뒤따르는 잘못된 길보다 나으리라. 그는 산을 오르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경사가 아주 가파른 곳은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산 중턱 나무 그늘에서 쉬며 품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어서 읽고는 마음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졸음이 몰려와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손에 쥐고 있던 두루마리마저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깨우는 소리를 듣고서 서둘러 달렸더니 산 정상에 거의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두려움이었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불신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되돌아오십니까? 그들은 우리가 앞으로 갈수록 더 위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되돌아갑니다. 바로 저 앞에 사자 두 마리가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까이 가면 물리고 뜯겨 죽을 것만 같아서 그냥 되돌아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얘기를 들으니 저도 겁이 나긴 하지만 어디를 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도 불과 유황에 타서 죽을 것입니다. 천성에 갈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는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계속해서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서 그들을 뒤로 한 채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크리스찬은 두려운 마음에 두루마리를 읽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품에 손을 넣었는데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순간 나무 그늘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는 잠시 쉬어가는 곳에서 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잠을 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더라면 한 번만 가도 되는 길을 세 번씩이나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했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되찾고서 가슴에 품고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 앞에 웅장하게 서 있는 한 궁전을 보았습니다. 그 궁전의 이름이 아름다움입니다. 그 궁전은 언덕 위에 주님께서 순례자들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궁전에서 하루 묵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두려움과 불신을 그 불신의 발걸음을 되돌리게 했던 사자 두 마리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도 발걸음을 되돌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문지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은 묶여 있으니 겁내지 마십시오. 사자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만 가릴 뿐입니다. 길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신은 사자를 보고서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사자들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 궁전에서 사는 신중과 경건, 자선과 함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언덕 위에 주님에 대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왜 하셨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전사였고, 죽음의 권세와 싸워 이기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렸던 것도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며,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자리까지 오셨고 시온산에서 혼자 살기를 원치 않는 분이시라고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순례자의 출신이 가난했든지 부자였든지 귀족이었든지 천민이었든지 다 상관없이 그들을 왕자로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늦은 시각까지 나누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곳에서 이틀을 머물고서 또다시 시온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철로역정 작품이 나오기 1500년 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수없이 많은 고난의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사회적 신분 박탈이라고 하는 고난의 산도 있었고 재산 몰수라고 하는 깊은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이기는 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의 거짓됨까지 분별해낼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이것들은 주님께 칭찬 들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주님께 구중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꾸중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처음 사랑을 되찾을 방안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두 주 동안 상세히 살폈습니다. 만약 에베소 교회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의미는 진리와 생명의 불로 세상을 밝혀야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고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5절 말씀에서 초점은 촛대를 옮기겠다는 데에 있지 않고 회개하라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끝까지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세상에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늘 꼴찌만 하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았는데 공부는 완전히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꼴찌만 면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중간고사 꼴찌 성적표를 본 아버지는 결심을 하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만약 기말고사에서도 꼴찌를 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알겠지?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도 하지 마. 아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네. 마침내 기말고사를 치르고 성적표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학교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던 아들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아 내심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그때 아들이 다가오면서 하는 말, 누구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다른 고등학생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아들로 삼겠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생다운 고등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관심은 에베소 교회라는 촛대에 불을 끌 것인지 말 것인지나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에 있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에베소 교회가 생각함, 회개함, 처음 행위를 가짐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되찾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 데 있으셨습니다.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은 2절에 나오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들을 위해서 매일 구제품을 나누어 주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을 보고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서 구제품을 낳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대신할 일곱 사람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곱 사람 가운데 니골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배교를 해서 주님을 향해 악한 일을 하는 무리의 괴수가 되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행위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똑같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니골라와 발람은 모두 백성을 흔들다, 백성을 삼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는 우상 숭배와 행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는 황제 숭배가 행해지던 곳이었습니다. 부활한 네로라는 별명을 가졌던 도미치안 황제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가 아니라 시저가 주님이시다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신분을 박탈당했고 재산을 몰수당했고 반역자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에베소는 고대의 허영의 시장과 같은 곳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화려한 것을 누리면 최상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역임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영지주의 니골라당의 행위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것을 미워했고 주님도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르테미스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신전에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모두 다 매춘을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과 함께 셀수스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도서관은 당시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로 장서를 20만 권을 보유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도서관 맞은편에 매음굴이 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여자 얼굴과 하트 모양, 그리고 직사각형, 그리고 발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자의 얼굴과 하트 모양은 그곳이 매춘을 하는 곳임을 알려주고 직사각형은 외상장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그 발바닥보다 큰 발을 가진 사람은 들어올 수 있었고 그 발 크기보다 작은 사람들은 출입에 제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니골라당 사람들은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저 즐기면 된다고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얽혔던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한 노래를 부르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단심과 임 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라를 부르겠다며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온 몸으로 거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니골라당의 행위의 가르침의 물결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영은 선하기에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육은 악하기에 세속적 가치관, 쾌락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어서 겉은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 척하고 속은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겉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욕망과 병든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고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 사람은 자라지 못하고 연약하고 상처입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약속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적용은 우리 각자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지만 그 귀로 어떻게 듣는지는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애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꼭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너희는 이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기는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기는 그가 있으면 지는 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에베소의 허영과 세속의 가치관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린다고 한들 결코 구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쾌락의 가치관을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추장스럽기 짝이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이기는 그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기게 되는 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모두들에게 하신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곱 교회를 칭찬만 들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은 교회, 책망만 들은 교회로 나누지만 주님은 그들을 전부 이기는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여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을 요약하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계시록 2장과 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1차적으로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 요약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주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 누구에게도 먹도록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그것들을 그 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의 강 좌우에 있습니다. 달마다 12가지의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각각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속삭이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의 허영의 가치관, 아데미 여신의 쾌락의 가치관에 빠져서 못 듣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 들림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끝까지 외면하신다면 마지막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노래 부르게 될 것입니다. 혹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슬픔이 거친 파도처럼 몰려오고 시련의 터널이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전부 묶여있는 사자와 같은 것들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얻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한 우리도 이기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을 향하는 순례자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묶여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것들의 어르렁거리는 소리에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불신에 빠지는 일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허영의 세상에서 더 많이 쥐는 싸움에서의 이김과 쾌락의 바다에 더 많이 빠지는 이김으로 목적 삼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싸움에서는 이기면 이길수록 영원한 패배로 직결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는 뛰어난 것처럼,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영적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 할지라도 실제 우리는 참 연약하고 형편없고 허물투성이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소망과 용기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